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4절 고백합니다. 철따라 우로를
내며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보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6월 첫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인내성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시연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죄악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각자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단기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참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으시고 믿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살았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평안과 평온함을 누리고 있다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더욱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상의 고민과 걱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고 백성을 존귀히 여기며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과 교육,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처지를 만드는 준비된 지도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쁘고 보람되다고 느끼는 사회,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에도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위하고 용납하며 치유와 회복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교는
우리들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하늘 조성 때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게 내주는 몸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6월 1일 이삭 소식입니다. 2025년 이삭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후원은 위생용품 세트와 쌀을 구입하여 현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6월 15일 주일 주간은 사랑방 지역사회 섬기기로 지킵니다. 문의는 소혜정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6월 16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관 3층 은혜홀에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사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5층 식당은 이삭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식탁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문의는 최정의 권사님에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해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리위원회 공지사항이 있죠. 5층 식당 사용할 때 더 잘 이용하셔서 모두가 유익하고 또 쾌적하게 또 식당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보 꼼꼼히 살피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여전도 연합회 바자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해 주신 또 여전도의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2, 3, 4부 예배 후에 1층 쉴만한 물가 앞에서 또 물건 남아있는 것도 판매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바자의 수익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에 사용되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장영일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또 조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김승희 집사님 서울아산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는데요.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있으신데요. 황여룩 성도님, 애슐리 알렉시스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네, 위에 계시, 4층에 계십니다. 우리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또 한 주간 주님만 붙들고 또 저희들이 살아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고단함과 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셔서 저희들이 낙심치 않고 은혜 가운데에 또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셔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한 주의 성도들 나와서 오니 주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칭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삶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또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시고 평생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며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일상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마다 아픈 그 모든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세포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또 활력을 얻게 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상황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형편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의 오랜만에 이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그들은 어쩌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얼마나 큰 절망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참 감격했을 겁니다. 아,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헛되지 않고 정말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아마 예수님이 꼼꼼하게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또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고 소망도 있었겠지만 또 한켠에 보면은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할지라도 또 다른 패닉 상태가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탁 이렇게 가르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은 아니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상 하나, 그 현장에서 목격한 그것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바다를 가르고 지나왔지만 그들에게 당장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당장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찰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또 다른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라고 일정한 어떤 기간을 말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들이 기다리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몇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며칠일지 더 먼 날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동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정작 이 성도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막연한 가운데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은 오순절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순절날 일어난 그 모든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어떤 일들이 날 것을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순절에 대한 기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뭐가 있죠? 왜냐하면은 오순절의 의미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럼 50일째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50일째의 기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오순절로 한번 다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생각했던 오순절에 대한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탁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했던 크신 은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이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기대로 이 오순절을 기다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오순절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일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해가요. 그 가운데 여기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던 달을 이야기합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3, 4월이 될 테고요. 이 날을 그들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니산월을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달력에 지금 우리가 6월 1일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 개념으로서 출애굽에 대하던 그 달을 그의 첫 해, 첫 달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니산월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종교력으로 1월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월 열 나흔 날이니까 1월 14일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러면 종교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날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달이니까 첫째 달이겠어요? 이달 15째 날, 1월 15일은 여러분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입니다. 친절하게 나와져 있죠. 여호와의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복습할게요. 1월 14일은 무슨 절기죠? 유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입니다. 요일로 말하면은 무교절은 안식일입니다. 무교절은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1월 15일이 무교절이 안식일이니까 14일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유월절은 금요일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오셨죠?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첫날에, 무교절이 그 안식일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함께 본 것은 종교력으로 니스안을 1월 14일과 1월 15일에 대해서 보았는데, 다시 1월 14일이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1월 15일은요? 무교절이에요. 15절과 16절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15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여기 안식일은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날짜로 말하면은 15일이죠. 15일이고 안식일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튿날, 그 다음날. 그러면 날짜로 하면 며칠이에요? 16일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일로 말하면 지금 어떤 요일이겠어요?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그러면은 무교절이 안식일이니까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은 16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무교절 다음 날이요,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절기냐 그러면은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초실절. 초실절이에요. 보리추수의 시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러면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연결되어져 있죠. 14일과 15일과 16일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15절 한번 끝에 보고 다시 16절 가볼게요. 그 날부터 세워서 몇 안식일을 세죠?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금 계산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오순절을 계산해가고 있는데, 오순절에 시작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자, 유월절은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5일이고 초실절은 16일이에요. 15절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16일 초실절이에요. 그러면은 오순절에 시작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초실절이에요.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7일을 몇 안식일 보내는 거죠? 예, 일곱 안식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제가 다루겠지만 오순절의 이름이, 오순절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맥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의 의미가 일주일이 7일이고 그 7일을 일곱 주를 보내니까 칠칠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루를 더 더해가지고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며칠을 계수하는 거죠? 50일을 계수하는 겁니다.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고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고 또 다른 절기로 칠칠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절기 때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네이밍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린 양이 왜 유월절에 희생되어졌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가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갔어요.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필요한 그 피가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었습니다.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었습니다. 15일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 계셨어요? 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 3일째 되는 16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이튿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절기로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러면은 오순절의 시작은 초실절부터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오순절의 시작은 어떤 절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초실절이고 예수님이 무엇 하신 날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요일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순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절기가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제의를 통하여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정도의 절기가 아니고 모든 구약에 있는 스토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의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순절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요. 그냥 절기로서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순절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들이 있겠죠. 왜 맥추절이라고 붙이고 왜 칠칠절이라고 하고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지 그 이름의 의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7대의 작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7대 작물이 있어요. 그 작물 가운데에 봄에 추수하는 작물이 있고 가을에 추수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초실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곱 주간을 섬기고 난 이후에 오는 절기가 맥추절이니까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의 추수의 특징을 뭐냐 그러면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보리맥이잖아요. 보리와 밀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추수하는 감사입니다. 수장절은 여러분 언제 지키는 절기예요? 수장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이름이 있을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기도 하고 뭐죠? 장막절이기도 해요. 들어보셨죠? 맞죠? 그러면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데 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지금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농업적 배경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칠대 작물 가운데에 보리가 있고요, 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이야기했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죠? 보리, 밀, 요 두 가지. 요거는 봄에 수확하는 곡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하는 곡물 가운데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은 포도도 있고 여름 지나가지고 포도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있고 석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꿀이 있고 올리브가 있습니다. 여기 7대 작물이에요. 그럼 이 작물들은 언제 수확하냐 그러면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추수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여러분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라고요? 49일의 기간이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맥추절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때요, 칠칠절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아, 일곱 줄을 셀 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니까 이게 무슨 절기겠어요? 초실절이죠. 초실절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그 날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7주 동안 뭘 했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유월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년에 세 번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는요?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만 여러분이 예루살렘인 게 아니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절기가 앞에 선행되고 있죠? 유월절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는 게 아니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 너무 힘든 거겠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힘들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동하는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이 쉬웠겠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있습니까? 공백이? 52일, 산수를 저만 지금 잘하는 거죠. 네, 52일의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먼 디아스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갔다가 오순절날 다시 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게 낫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대해서 전제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에 대한 개념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요, 그들은 그렇게 했대요. 성전에 자기의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쓰게 했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무의미하게 오순절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가 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50일째 되는 날이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거야, 내 인생에 놀라운 그 대반전이 이 오순절에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살아낸 것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자기들의 집을 두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았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기약 없는 시간들을, 성령께서 오실 그 기약이 없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칠칠절의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이미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 우리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순절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오순절을 바라보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삶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 어때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페닉스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아,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곱 주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늘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수절이 농사를 배경으로 이름을 지었다면 칠칠절이 어떤 기다림의 관점, 시간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라 그러면 오순절은 충만, 완성, 완결의 의미로서 주어지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계수들이 성취되어진 날이니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그 날들의 성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의 성령의 임재 우리는 이것을 먼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했다. 이 오순절 날의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의 약속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이 내게라고 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헬라어에서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절기는 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절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든 늘들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모든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절기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절기는 하나의 그들의 종교적인 제의로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날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절기조차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초실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순절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당신의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만민에게요. 여러분 오순절은 그냥 이렇게 맥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순절의 전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그 날들의 계수들이 이어지고 7주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들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를 사랑한 줄 알죠. 왜냐하면 그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셔도 되는데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그들이 힘들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이 갖는 의미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청년과 아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의 성령의 임재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고 선택적이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은 제한적이고 선택적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이 영구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든지 늙은이든지 남자나 여자든지 그 기간에 있어서도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역사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하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바꾸어야 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냐 그러면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이고 영구적이라 그랬습니까? 예, 전체적이고 영구적이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물론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임재했다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죄짓고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떠났을 때에 성령이 사울을 떠난 것처럼 떠나버렸다가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어려우니까 주여 나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워딩이 말입니다. 그 기도의 말이 주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담으면 좋겠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역동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오순절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사건 자체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게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하여금 오해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오순절의 역사는 다시 재현이 되어집니까? 다시 재현이 안 되어집니까?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번 더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고넬료 집에서의 역사입니다. 이 고넬료 집안에서의 그 역사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유대인들인 우리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고넬료 집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은혜가,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임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니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하심은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날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가 우리 성령이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이해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순절은 그냥 절기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그 유월절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는지, 그 구속의 정점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하신,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성취 완성되어진 그때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시고 충만히 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이 찬양은 뭐냐?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할 때 따지지 마세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지 말고 문학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갈급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부흥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오늘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사모할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이겠죠. 제자들이 50일을 기다리면서 그 기약 없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사모한 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예배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있을 때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천국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가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단순한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주께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 우리나라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옵고
우리가 먹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귀한 절기를 인하여서 단순히 그 날로서 절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성령의 그 오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은혜를 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때로는 고단하고 아프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한 힘을 다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늘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